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10월 달에, 작년 10월에 학원 복음화 협의회라는 단체로부터 글을 하나 써줄 것을 이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단체에서 지난 2006년부터 한 3년에서 5년, 대개 한 5년 정도 간격을 두고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의 그들의 뭐 인식과 생활에 대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하고 그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트렌드 리포트라는 책을 계속해서 발간해 왔는데요. 그 책에 실릴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제가 이제 부탁받은 제목은 청년 대학부 어떻게 청년을 섬길 것인가 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단체로부터 한 400페이지짜리 이렇게 보고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게 한 1,50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00여 개의 설문 조사한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쭉 읽으면서 2022년을 살아가는 대학생, 청년들의 삶이 이렇구나. 그들의 고민이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많은 그 글들을 읽어가면서 여러 설문의 내용 가운데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어떤 설문 답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기독교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너희가 대학 생활을 하는데 대학교에서 선교단체는 하지 않는데 왜 선교단체에는 가입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이었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22.9%가 학교에서까지 기독교 활동을 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학교에서까지 기독교 활동을 하고 싶지 않아서. 사실 이 답변을 보면서 제 마음 한켠이 굉장히 좀 무거워졌습니다. 기독교 활동을 학교에서는 하고 싶지 않다. 제가 청년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만약 내가 목양하는 학생들이, 청년들이 그들이 그저 교회에서만 기독교 활동을 하고 싶어 한다면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혹 여러분도 교회에서만 주일에만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혹 나는 직장에서까지는 나는 신앙생활, 나의 기독교 활동 하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하면서 경험한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장 평범한 그 삶의 순간순간에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그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주일에 특정한 날에 특정한 공간에서만 만나는 분이라고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학교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 그저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버겁게 살아가다가 지친 마음을 안고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돌아가서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만나는 하나님을 주중에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특정한 공간, 특정한 시간에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은 그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계신 분으로 특별한 때에만 만날 수 있는 분으로 오해하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9장에는 남유다가 멸망할 시기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포로로 잡혀와서 이방의 땅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낯선 곳,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모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그들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큰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이 이 이방에 의해서 자신들의 나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거룩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데 자신들이 그곳을 떠나서 이 낯선 곳에서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우리는 마치 버려진 듯이 이곳에 와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들이 가늠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혼란에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건네십니다. 바로 지금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것, 그들을 이 바벨론으로 인도한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지금 바벨론이 하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서 그곳으로 포로로 잡아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 야, 내가 진짜 니네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야 깜빡하는 사이 야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됐네. 야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야, 미안하다. 내가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금방 이 상황 바로 잡을게. 라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으로 이들이 잡아가게끔 만드신 분이 그들을 바벨론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 상황이 어떤 우연에 의해서 어쩌다 보니까 일이 잘못되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곳이 굉장히 낯선 땅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끼치고 있음을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인되고 계심을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 땅을 차지하는 과정 가운데 그곳을 살아가는 그곤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지만 지금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낯설고 두렵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바벨론으로 이들을 보내셔서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저 뭔가 믿는 사람들의 주인, 그저 뭔가 교회 안에서만 주인이 아니라 교회 밖, 온 세상, 이 땅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여러분이 속한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우연에 의해서 뭔가 일이 잘못 풀려서 지금의 학교, 지금의 직장, 지금 여러분이 속한 그곳으로 가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이,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모르는 얘기, 내가 그때 면접만 잘 봤어도 지금 직장 안 다녀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직을 준비 중입니다. 지금 직장 말고 제가 곧 가게 될 그곳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곳임을 믿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우연에 의해서 그냥 휩쓸려 가게끔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각자 각자 속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렇게 보내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찬양 다 아실 거예요.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찬양 어디서 부릅니까? 대개는 선교 기간에 많이 부릅니다. 제주 선교 가고 뭐 캄보디아 가고 선교 기간에 우리가 어딘가로 갔을 때 이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주님 나를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우리를 그런 선교지로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 우리의 그 관계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지금 속한 그곳으로 그 관계 가운데 어떤 지역 가운데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각각을 지명하여서 우리의 사회 가운데로 우리의 이웃 가운데로 우리의 직장 가운데로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그곳으로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가 너희를 바벨론을 이끌었다라고 말씀하시며 한번 충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 바벨론 땅 가운데 텃밭을 일구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열매를 수확해서 그 열매를 먹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야 너희가 거기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너희 자녀도 결혼을 해서 그곳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이게 뭐 별일 아닌데 뭐 이게 무슨 충격받을 일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나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망한 이후에도 곧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 가운데 이들의 포로 생활이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닐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거기서 일상을 살아가라. 너희가 삶을 일구고 자녀를 낳고 거기에 너희가 머물러라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 이해할 수도 없고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뭘 하겠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막 자녀 낳고 일상을 살아가야 되나라는 의문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데에는 70년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70년의 기간입니다. 아마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 사람들은 이미 그 70년의 기간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지 못할 만큼 긴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연타를 맞고 막 어찌할 줄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럼 하나님은 지금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 바벨론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을 약탈하고 포로로 잡아온 그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해서, 그 성읍을 위하여서, 그 땅의 평안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그 상황 가운데 처한, 여러분이 포로로 잡혀온, 여러분이 나라를 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시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우리 가운데 하시지?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작정하셨나? 하나님 이건 너무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벌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면서 그것이 너희를 향한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 두렵고 괴롭고 어려운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 바벨론 땅에서 털을 잡고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가르치시고 그들을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자신들이 오해한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의 방식대로 이용하려고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일상에서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포로 기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훈련시키시고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어떤 성전이라는 특별한 공간 가운데 가둬두고 그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포로 기간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복성은 포로 생활 이전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과는 함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그저 하나님을 성전 가운데 계신 분으로 가둬두고 일상 가운데 그저 자신들이 원한 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포로 기간을 통해서 그들은 성전을 가지지 못했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말씀처럼 친히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듬어 가십니다. 그럼 저는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도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일구고 그 땅에서 열매를 얻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일상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처음부터 다시금 연습시키십니다. 저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훈련하고 연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릴 때만, 그저 기도할 때만, 그저 뭐 말씀 읽을 때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학생인 분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통하여서, 직장에서 우리가 충실하게 그곳에 일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가정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어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배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보신 분 계십니까?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저에게 있어서 이것이 이렇게 인생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는요, 그 박동훈 부장이라는 부장과 그리고 그냥 파견직으로 이렇게 일하는 그 이지안이라는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 극이 전개됩니다. 이선균 씨가 박동훈 부장을 연기했고요. 그 이지안에는 그 배우 아이유 씨가 이렇게 연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극 중에서 이지안 씨가 굉장히 그 관계의 상처도 많고 여러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하면서 스스로를 되게 감추고 마음을 닫은 채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는 자신을 다르게 대한 이 박동훈 부장을 통하여서 이 이지안 씨가 조금씩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지안 씨를 변화시킨 그 박동훈 부장의 행동이 뭔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극 중에서 이 이지안 씨가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배경으로 사람 파악하고 별 볼 일 없다 싶으면 빠르게 왕따 시키는 직장 문화에서 스스로 알아서 투명 인간으로 살아왔습니다. 회식 자리에 같이 가자는 그 단순한 호의의 말을 박동훈 부장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박동훈 부장님은 파견직이라고 부하 직원이라고 저한테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무시, 천대에 익숙해져서 사람들에게 별로 기대하지 않았고 인정받으려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잘하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쩌면 이렇게 박동훈 부장처럼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종교 행위를 할 때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그 좁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가 소외된 자를 돌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것들을 실천해야 할 그 장소가 바로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가 소속된 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우리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생활 가운데 때로는 지긋지긋하고 답답하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하나님을 구해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구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결코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갇혀 계신 분이 아니셨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방 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도 동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교회당 건물 안에 갇혀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지역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의 백성인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구해보십시오.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겠다라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들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미국의 풀러 신학교의 총장을 역임하셨던 마크 레버튼 교수님이 제1소명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제가 이 책의 한 부분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정리해왔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소명이 있다. 삶의 모든 부분, 즉 크고 작은 일에서도 가족, 이웃, 원수에게도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실천하며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소명이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소명, 사명, 하나님의 일, 부르심, 하나님의 일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일상과는 조금 상관없는 일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준비해서 나중에 내가 언젠가 하나님의 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 내가 나중에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내가 저 선교지에 가서 저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우린 소명이란 말을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의 직장생활, 나의 학교생활, 나의 과정생활과 동떨어진 것에서 찾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먼 훗날에 혹은 우리가 어딜 가서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그 사소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때로는 우리의 원수에게까지 그 사랑을 흘려보낸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그 소명을 여러분의 소명으로 여러분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주일에만, 그저 믿는 사람들끼리 모일 때만, 그저 어떤 특정 시점에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속한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곳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관계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학교 가운데, 여러분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가운데,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어디 뭐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사소한 일상 가운데, 가장 사소한 일상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실천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게 되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함께하고 싶은 찬양은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시선이 그저 우리의 문제, 내 자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렸으면 좋겠고요.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일상 가운데, 나의 사소한 생활 가운데도 함께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이기사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이제 한번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일상의 장소들을 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터전을 기억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직장을 위하여서 우리가 속한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가 속한 학교를 위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일하실지 전혀 감도 잡히지 않는 그 답답한 곳을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론 그들을 포로 잡아온 그 땅을 위하여서도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우리 명령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직장을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곳 가운데 하나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직장 가운데 나의 학교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저 교회에서만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공간에서만 하는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일상의 장소 가운데 그 일상의 삶의 터전 가운데 그곳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곳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혹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관계가 있다면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그곳 가운데도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부르짖을 때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삶의 공간 가운데 찾아와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젠 그 하나님을 구하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로 삶의 현장 가운데로 주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 하나님, 때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공간 가운데, 특정한 시간 가운데 묶어두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에만 혹은 어떠한 시간에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그때만 기억했던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늘 반복적이고 지긋지긋한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도, 때로는 변화가 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도 그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연습하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일상 가운데 흘려보내길 소원하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